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들이 지난해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수십 차례 진입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수십 차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했다면서 과거 진입하던 중국 폭격기는 소수였지만 이번에 6대의 폭격기가 진입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군의 홍6 폭격기 6대를 비롯해 윈8 조기경보기 1대와 윈9 정찰기 1대 등 군용기 10여 대가 어제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등 10여 대가 대응 출격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즉각 직통망을 통해 항공기의 국적과 종류, 임무 등을 물어봤다며 중국 쪽에서 자체 훈련이라고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제3국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구역으로 영공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 정보 당국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미국 측 발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미숙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며 아마추어적인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약화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신된다는 미 정보당국의 발표가 있은 뒤 나온 첫 공식 반응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이메일을 대량 해킹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넘겼다는 어떠한 혐의도 절대 부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연방수사위원장 등 크렘린궁 인사 5명에 대해 인권 위반 혐의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들은 러시아 사법당국의 억압적 체계에서 역할을 했으며 악명 높은 인권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장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쿠슈너 임명이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쿠슈너의 변호인 측은 그가 뉴욕의 벤처 자본회사 사무실 건물과 그로 인한 이익, 또 모든 해외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슈너는 이와 함께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와 뉴욕 업저버 발행인직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쿠슈너가 무역과 중동 분야에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와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내정자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어제 온두라스 방문을 시작으로 중미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온두라스에 도착해 타이완과 온두라스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상황과 두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끊임없는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확고한 형제와 결속은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에 앞서 미국을 경유하면서 텍사스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중국 당국의 분노를 샀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면서 미국 정부가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와 정부 차원의 공식 회담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유럽 통합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바티칸 주재 대사들을 상대로 신년 외교정책 연설을 하면서 유럽 전체가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아시아, 미국 등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행위를 맹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로 한반도 면적의 약 40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나라지만 1년 내내 여름과 같은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계절이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미국 전역에 눈폭풍과 또 얼음을 동반한 쌀이 눈이 내리면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눈이 내리지 않은 지역은 남부 플로리다주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특히 이 동부 연안에는 50cm 가까운 눈이 내리기도 했고요. 겨울에도 한반도의 가을 날씨를 보이는 캘리포니아에도 엄청난 이 겨울 폭풍이 불어서 약 1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 상록수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상록수는 약 80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 이 기둥 아랫부분을 인위적으로 깎아내서 터널처럼 사람들이 그 사이로 오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1881년부터 이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관광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풍으로 홍수가 나면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이 공원 관리자는 공원이 거의 강으로 변했고 천년 된 나무가 힘없이 쓸려 나갔다면서 137년을 지켜왔던 보존 노력도 자연의 힘 앞에는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 한때 황해도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기록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프랭키 아발론의 노래입니다. Why?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I'll never let you go. Why? Because I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so. Why? Because you love me. No broken hearts for us, 'cause we love each other. And with our faith and trust, there could be no other. Why? 'Cause I love you. Why? 'Cause you love me. I think you're awfully sweet. Why? Because I love you. You say I'm your special treat. Why? Because you love me. We found the perfect love, yes, a love that's yours and mine. I love you and you love me all the time. I'll never let you go. Why? Because I love you. Yes, I love you. Because you love me. Yes, you love me. We found the perfect love.
yes, a love that's yours and mine. I love you and you love me. I love you and you love me. We'll love each other, dear, forever.
Salah있는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이 새해 첫 정상외교 상대로 아프리카 국가를 택한 건데요. 마침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사항이 이번 주 괌에 있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부대를 방문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가을부터 집권 자민당 내에 북핵 미사일 대책본부 등을 꾸려서 사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담배를 피우는 습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오는 2030년에 연간 8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짐바브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 랴오위타이에서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37년째 장기 통치하고 있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마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해서 지금 현지에 머물고 있는데요. 시 주석도 첫 정상회교 상대로 아프리카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예. 자,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예, 오늘 중국관영 CCTV가 소개한 데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 기업들이 짐바브웨에서 현지에 투자하는 액수를 크게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경제협력 계획을 제시했고요. 또한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짐바브웨의 이익을 수호하는 일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시 주석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짐바브웨에 약속한 40억 달러 차관 제공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짐바브웨 대통령은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네,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하는 경제 안보 협력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의견 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0년 짐바브웨가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최고 통치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무가베 대통령에 대해서 일각에서 독재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 정상과 한자리에서 대화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효과를 본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금 아프리카에 있죠?
그렇습니다. 20년째 매년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찾는 중국 외교부장들의 전통에 따라서 왕이 부장이 지난 토요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돌고 있는데요. 첫 방문지였던 마다가스카르에서 왕 부장은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1대1로 참여를 환영한다 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협력체인 1대1로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잠비아와 탄자니아, 콩고, 나이지리아를 이어서 방문 중인데요. 중국 국영철도 회사가 중국 표준 기술로 건설에 참여한 탄자니아, 잠비아 간 철도를 둘러보고 이 철도와 도로를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에 약속했습니다.
예. 자, 연초부터 중국의 외교부장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고요. 또 국가 주석도 아프리카 지도자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중국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신경을 쏟는 모습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구상 최후의 미개발 대륙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시장 확보를 위한 영향력 다툼에서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일본과 중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경쟁적으로 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여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를 방문해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데에 맞서서 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려잡아 놓으려는 노력을 중국 측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아프리카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천연 자원이 많고 또한 자연 상태에서 개발을 기다리는 땅이 넓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중국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연방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계의 주요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모임입니다. 시 주석은 이번 스위스 방문 기간 동안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중국 정상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마거릿 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와 현지 유엔 산하 기관들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들르게 됩니다.
네. 자, 이 중국 측이 특히 이번 일정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지도자로서 다보스 포럼에 처음으로 나서는 것은 이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주도력이 아직 세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국제사회에 중국의 지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중국 어권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이 이번 주에 괌에 있는 미군 사드 기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오는 목요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의 작은 섬인 괌을 방문한다고 오늘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의 괌 방문 목적은 현지 미군이 운영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현장을 둘러보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또한 오키나와 주일 미군의 괌 이동 준비 상황도 살필 예정이라고 일본 방위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사드의 운용 현장을 둘러보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의 사드를 유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에 2016 회계연도 3차 추경 예산에 이 사드 연구 조사비를 포함해서 1천억 엔, 미국 돈으로 약 8억 6,300만 달러의 방위비를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와 미국 당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그 직후에 일본 정부도 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일본은 이 사드 도입을 최종 결정하는 시기를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기간인 오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로 잡았었는데요.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잇따라 동해상에 떨어지면서 이 같은 계획을 앞당겨서 내년 여름까지 일본 정부가 사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특히 이 집권당 내 특별한 그 기구까지 만들어서 이 사드 배치를 준비하는 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 측은 이미 사드를 일본에 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 방위성을 비롯한 정부 측의 현장 검토와 최종 결정만 남은 겁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 공식 기구인 북핵 미사일 대책 본부는 지난해 11월 이 사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을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도 그렇고 요즘 한반도 주변에서 이렇게 사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드가 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미군이 적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요격용 미사일로 유명한 게 이 패트리언 미사일인데요. 이 패트리언 미사일은 지난 1990년대 초반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와 알후세인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높은 명중률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실전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패트리언 미사일은 특 특정 군사기지나 중요시설 밀집지를 비롯한 한정적인 이 좁은 지역의 방어 용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 도시 규모 이상의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패트리언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드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핵탄두, 다시 말해서 대기권 상층부까지 높은 고도로 올라간 뒤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발한 게 이 바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입니다. 보통 패트리엇과 함께 이중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사드가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이 패트리엇이 10km 내지 20km에 달하는 낮은 고도에서 다시 한번 요격하는 이중방어체계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사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이중방어체계를 갖춰서 대비해왔습니다. 동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로 300km 고도에서 1차 요격한 뒤에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 15km 내지 40km 고도에서 2차 요격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운영해왔는데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근 가중되면서 이에 더해서 3중방어체계를 갖추 주자는 주장이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이어졌습니다.
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또 중국이 반발하는 그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상황이 다른가요?
네. 먼저 사드 포대를 설치할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는 인구 밀도가 낮은 후보지로 선정될 환경을 갖춘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주일미군은 미국의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갈등은 예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중국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사드를 도입해도 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할 소지가 적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서 이중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면서 지난 2006년과 2014년에 이 사드 체계의 일부인 엑스밴더 레이더를 이미 배치했지만 당시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한편 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중국이 연일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죠.
네, 중국이 최근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일부 품목에 대해서 무더기로 수입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중국 질량감독 검역총국 2016년 11월 수입불허 식품 화장품 목록에 따르면 이 해당 기간에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9개가 이 한국 기업 제품이었고요. 또한 12개의 한국 식품도 수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중국은 지난 7월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이 한국 출신 연예인들의 중국 현지 활동을 규제하거나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유통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의 수입 제한 조치도 이 사드 배치에 반발한 조치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부 제품의 품질 문제 때문인 것으로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는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네. 담배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보고서가 또 하나 나왔다고요?
네. 흡연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잠정적인 손실이 연간 1조 달러에 달하고 특히 흡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2030년까지 30%나 늘어나서 한 해 8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와 미 국립암협회가 오늘 관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자, 이건 미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을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흡연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다고요?
예, 세계적으로 보면은 담배 보급이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저소득 국가나 개발 도상국에서는 흡연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예.
특히 보고서는 이 각국 정부가 금연 정책을 펼치고 흡연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담배 소비를 줄이는 게 세금 수입을 줄여서 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번 보고서는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위 제러드 쿠슈너 씨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플로리다주의 한 공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또 최근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긴 하지만 이 업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위가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위 제러드 쿠슈너 씨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쿠슈너 씨에 대해 이 선거운동과 정권 인수 과정에서 대단한 자산이 되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이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새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쿠슈너 씨가 무역과 중동 정책을 주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쿠슈너 씨는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네. 자, 여기서 쿠슈너 씨가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쿠슈너 씨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큰딸인 이방카 트럼프 씨의 남편인데요. 오늘 1월 10일이 생일이라고 하니까 오늘로 만 36살이 됐습니다.
예.
이방카 트럼프 씨와는 2009년에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이 미국 명문 대학인 하버드대학교 졸업생으로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해왔습니다. 이번에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명됨에 따라서 쿠슈너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 또 주간지 뉴욕 업저버의 발행인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입니다. 쿠슈너 씨의 변호인은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서 쿠슈너 씨가 모든 외국 자산과 벤처 자본회사의 지분, 그리고 또 뉴욕의 건물 등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쿠슈너 씨가 새 행정부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그동안 계속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이 쿠슈너 씨와 이방카 트럼프 씨가 이 워싱턴 DC로 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 쿠슈너 씨를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앞서 쿠슈너 씨를 소개하면서 훌륭한 사업가이지만 이 정치에도 재능이 많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죠.
네. 자, 현재 정권 인수팀을 보면 이 사위 쿠슈너 씨와 함께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성한 세 자녀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좀 지나치게 가족 중심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쿠슈너 씨가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정식 지명을 받았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미국 정부 윤리청에 서한을 보내서 이 쿠슈너 씨 지명이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쿠슈너 씨가 자산을 대부분 처분한다고 해도 이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를 완전히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쿠슈너 씨의 변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친족 등용 금지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 법은 1967년에 이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제정된 법인데요. 이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정부기관이나 자신이 관할하는 기관에 가족이나 친척을 등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존슨 대통령의 전임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동생 로버트 케네디 씨를 법무장관으로 등용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온 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쿠슈너 씨가 등용되는 것이 친족 등용금지법에 저촉된다, 이런 주장인데, 쿠슈너 씨의 변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백악관 보좌진의 경우에는 이 친족 등용 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 예를 들어서 지난 1993년에 빌 클린턴 당시 이 대통령이 부인 힐러리 클린턴 여사를 건강보험 개혁을 맡아서 이끌도록 지명했는데요. 그때도 이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워싱턴 DC 법원은 백악관 보좌진은 이 법의 저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보수를 받는 직책에만 이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쿠슈너 씨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트럼프 당선인의 딸이죠. 이반카 트럼프 씨도 새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른다.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이반카 씨는 어떻습니까?
네, 최소한 당분간은 정부에서 일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서 이 트럼프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이 자신의 패션 사업에서도 손을 뗄 계획입니다.
예. 자, 쿠슈너 씨가 맡게 될 백악관 선임 고문 같은 백악관의 보좌진은 이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장관이나 주요 부처 수장은 상원 청문회를 거쳐야 하죠.
네.
오늘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죠?
맞습니다. 오늘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이어서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요.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인준 청문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소한 7명, 뭐 많게는 10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다음 주 금요일 20일 취임식 전에 최소한 이 외교 안보 부서 장관들의 인준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관 지명자들이 모두 인준을 받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6일이죠.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한 공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가 처음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용의자 에스테반 산티아고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산티아고는 총기 범죄와 공항 폭력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로 판명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산티아고는 어제 재판에서 알래스카에서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왔다면서 순순히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예, 자 먼저 사건의 정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금요일 6일 이 플로리다주의 포트 러더데일 공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공항에 이 수하물을 찾는 곳에서 이 괴한이 총기를 난사한다는 소식이 이날 오후에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객들이 피신하고 또 공항 운영이 여러 시간 동안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용의자 산티아고는 이 총과 탄약을 수하물로 붙인 뒤 포트레더데일에 도착해서 이 공항에서 짐을 찾아서 이 화장실에서 총을 장전하고 나와서 이 눈에 띄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생포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총기 규제 문제, 특히 이번에 이 총기를 또 수하물로 붙이는 문제 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자,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수사 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산티아고는 올해 26살로 이 퇴역 미군인데요. 11개월 동안 이 이라크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산티아고의 가족은 이 산티아고가 이라크에서 돌아온 뒤에 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말에 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있는 연방수사구 FBI 지부 사무실에 들어가서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했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국은 이 산티아고의 정신 감정을 했는데 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총기를 이 산티아고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예.
산티아고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그러니까 이 ISIL에 가담하라는 목소리를 이 머릿속에서 계속 듣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임기 중 어제죠 임기 중 마지막 연설을 할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네. 예, 죄송합니다. 임기 중 마지막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재임 중에 이룬 업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교의 전국 여론조사센터가 공동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높았지만 이 업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미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 그러니까 응답자의 57%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37%였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오바마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매우 좋았다 또는 좋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예, 그 이번 설문조사를 이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더 좋게 나온 겁니까?
네, 호감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GFK가 벌인 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41%로 나왔는데요. 당시는 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잃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실시된 조사였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크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대통령 후보들은 이제 보통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여러 공약을 내놓게 마련이잖아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자, 어떻습니까?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에 달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답한 사람이 44%였고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도 22%가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오랜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불만이 꽤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민 개혁이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 실망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원들은 대부분 오바마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공화당원들은 대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 이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정당 간의 분열이 더 심해졌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죠.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혹시 인종별로도 호감도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흑인들 사이에서 호감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흑인 10명 가운데 8명이 오바마 대통령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미국 내 흑인들이 바랐던 큰 변화를 가져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평가가 좀 인색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흑인들의 여건이 나아졌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흑인 응답자 가운데 43%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흑인이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고요. 6%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앞선 인터뷰에서 미국이 8년 전 자신이 취임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미국인들은 여기에 동의하는지요?
네, 개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보다 이 가정 형편이 나아졌다고 답한 미국인은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했고요. 10명 중 2, 3명은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에 미국의 실업률이 10%에 달했는데 지난달의 경우에는 4.7%로 나오는 등 실업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이 많은 미국인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올비슨과 케이디 랭의 노래입니다. Crying,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I was all right for a while. I could smile for a while. Then I saw you last night. You held my hand so tight when you stood.
say hello. You wished me well, you couldn't tell that I'd been crying over you, crying over you. Then you said so long, left me standing all alone, alon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대미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면서 취임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환율과 환율 조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율이 뭔가요?
환율이란 두 국가가 서로 통화, 그러니까 돈을 교환할 때 나타나는 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환율이 올랐다고 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환율과 화폐 가치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환율을 예로 들어보면요. 가령 현재 미국의 달러화 대비 한국의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하면 이는 곧 미국 돈 1달러와 한국 돈 1,000원을 맞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1달러와 1,000원의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의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한국 돈 1,200원을 내야 미국 돈 1달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환율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려 있으면 달러에 대한 그 나라 화폐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가령 전에는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이었다면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해서 1달러를 900원에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고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국의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반대로 너무 낮으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조용히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느는 이유가 뭔가요?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왜 수출이 느는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의 1달러에 대해서 한국의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자전거 한 대를 외국에 100달러에 내다 판다고 하면 1,000원 곱하기 100, 즉 1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환율이 1,200원으로 상승한다면 1,200원 곱하기 100, 즉 1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차이 때문에 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내다 팔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2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수입 측면에서 보면요. 가령 어떤 수입업자가 환율이 1,000원일 때 외국에서 커피를 수입했는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른다면 그냥 앉아서 200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 국가 전체 경제 규모로 따지면 자국의 통화 강세는 수출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해외에서 돈을 받고 써야 하는 해외 여행자나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사람들, 수입업자들에게는 유리하게 됩니다.
베넷 해치카퍼 수정법이 뭔가요?
미국은 국가가 나서서 시장의 환율을 임의로 조절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발효된 무역촉진진흥법 2015, 일명 베넷 해치카퍼, BHC 수정법인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는 다른 관련 법규를 통해서 구두경고나 국제사회의 여론조성 등 간접적인 압박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BHC 수정법을 통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한 환율 조작국은 통상과 투자 부문 등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미국의 주요 교역국의 환율 개입 동향에 관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중국, 한국, 일본, 독일, 타이완을 환율 조작 여부를 주시할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이 관찰 대상국보다 더 심각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의 시정 조치 기간을 거친 후에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왜 환율 갈등을 겪고 있나요?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위안화 약세, 즉 평가 절하 기조를 추구해왔습니다.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나라답게 자국의 통화가 약세에 있어야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경제 정책이 중국산 물건을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에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면서 위안화의 가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해 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China, we owe them $1.5 trillion. Can you believe it? They kill us. They take our jobs, our money, our base.
오는 20일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도 대폭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서 중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산 제품의 중국 판매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순수히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위안화를 강세로 돌려놓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인데요.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 안에서도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찰 대상국인 한국도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환율과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hands down. Hands down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hands down means.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야, 이번 주에 테니스 같이 칠래? 라고 하네요. 이에 마이크가, With you? 너랑? 하고 물어보자 제이슨은, Yes, with me. 그래, 나랑 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마이키, 제이슨의 테니스 실력에 겁을 먹었는지, You're too good. 넌 워낙 뛰어나서 말이야. The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저번에 날 아주 쉽게 이겼잖아.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이슨은,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걱정 마, 이번엔 좀 더 쉽게 할게.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마이크는 Okay, fine. 알겠어, 좋아. Well, I have to say though that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라고 하자 제이슨이 쑥스러운 듯 Thanks, 고마워. 라고 합니다. Well, remember today's phrase, hands down. And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Today's phrase is hands, H-A-N-S. D-S, hands, down, D-O-W-N, down, hands, down. This phrase means unquestionably, very easily. 네, hands down은 아주 쉽게 라는 뜻입니다. So basically, in a competition, if someone wins somebody else very easily, we can say that he or she won hands down. 누군가가 상대를 아주 쉽게 이길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hands down은 원래 경마에서 온 말인데요. hands, hands는 손, 그리고 down, down은 아래로 라는 뜻이니까 손을 아래로 내리다 라는 의미가 되죠. 경마에서 승리를 눈앞에 둔 기수는 더는 말을 다그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고삐 잡은 손의 힘을 빼며 느긋하게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다 이긴 경기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 표현이 생긴 것이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So remember that the phrase hands down means unquestionably, very easily. 누군가가 상대를 아주 쉽게 이길 때, hands down.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계속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76년 1월 10일 오늘 미국에서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발간됩니다. 책으로도 분류하기조차 힘든 50쪽짜리 이 팜플릿은 그러나 머지않아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당시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미국은 관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인들은 영국에 대항하는 것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때 바로 토마스 페인이 쓴 상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페인은 가장 평이하고 직설적인 문장으로 미국의 독립은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적 순리임을 주장합니다.
The new republican materials in the persons of the commons on whose virtue depends the freedom of England. The two first
페인의 이 같은 주장은 식민지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대중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순식간에 상식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상식이 발간되고 6개월 뒤 미국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1967년 1월 10일 오늘
Coucou mademoiselle. Chanel.
반세기 넘도록 프랑스 패션을 이끌어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막대한 샤넬 여사가 88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은 1883년 프랑스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린 나이에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이후 21살 되던 해 샤넬은 TN 발장이라는 한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샤넬은 발장을 통해 고아원에서는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삶의 문화적 면모에 흠뻑 빠지게 되고 여성 모자 가게를 시작으로 패션 디자인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 후 샤넬은 의상점과 직물회사, 향수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갑니다. 디자인의 단순성과 편안함을 강조하면서 패션업계에 혁명을 가져온 샤넬. 샤넬은 1967년 오늘 88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